VOA 뉴스입니다. 이스라엘군이 11일째 가자지구 남부에 추가 대피 명령을 내렸다고 현지 보건당국이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전날 가자 북부 가자시티의 한 학교 건물을 공격했습니다. 가자 보건당국은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팔레스타인 주민 약 100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군은 하마스와 이슬라믹 지하드 테러리스트 최소한 19명이 제거됐다면서 가자 당국이 사망자 수치를 과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와 다른 무장 세력들이 민간인 사이에 숨어서 주거 지역에서 공격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최신 대피 명령은 가자 제2도시인 칸 유니스 지역과 이스라엘이 선언한 인도주의 구역 일부도 포함됩니다. 국제사회는 일제히 이스라엘의 공격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호세프 보레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소셜미디어 X에 이스라엘군의 학교 폭격을 비난하면서 이런 학살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성명에서 이스라엘 방위군이 학교가 포함된 복합 건물을 공격한 후에 가자 지구에서 민간인 사상자들이 발생했다는 보도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너무 많은 민간인이 죽었다면서 이스라엘은 하마스 테러리스트를 쫓을 권리가 있지만 여러 번 말했듯이 이스라엘은 민간인 사상을 피해할 중요한 책임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0일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본토 크루스크에서 공세를 펼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인정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저녁 정례 연설에서 오늘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총사령관이 전선의 상황과 침략자의 영토로 전쟁을 밀어내기 위한 우리의 행동에 관해 보고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는 정의를 회복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며 침략자에게 필요한 압박을 가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동안 러시아 본토 공격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6일 북동부 수미주와 맞닿아 있는 러시아 크루스크주로 진격해서 6일째 교전을 이어갔습니다. 러시아는 크루스크 지역 주민 약 7만 6천 명이 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크루스크와 벨고로드 등지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핵심 시설 보안을 강화하는 등 대테러 작전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선거 캠프가 10일 일부 내부 통신이 해킹됐다면서 이란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선거 캠프는 직접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않은 채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이란 사이에 과거의 적대 행위를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캠프의 성명은 미국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가 지난 7월부터 익명의 출처로부터 트럼프 캠프 내부에서 나온 걸로 보이는 문서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받기 시작했다고 보도한 직후에 나왔습니다. 스티븐 청 트럼프 선거 캠프 대변인은 성명에서 이들 문서는 미국의 적대적인 외국 소식통이 불법적으로 입수해서 2024년 선거에 개입하고 우리의 민주적인 절차에 혼동을 일으키려는 의도라고 밝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전날 공개한 보고서에서 이란 정부와 연계된 해커들이 지난 6월 미국 대통령 선거 캠프의 고위 관계자 이메일을 해킹을 시도했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10일 11월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연준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앞서 8일 미국 대통령은 연준 결정에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고 말한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견해와 대조를 이루는 겁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기자들에게 연준은 독립적인 기관이며 대통령으로서 나는 연준이 하는 결정에 절대로 개입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선거 유세 다음 장소인 네바다주로 향하기에 앞서서 행한 연설에서 다음 주에 물가를 낮추고 경제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정책 공약을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이 11일 중국 공군의 행동이 정당할 수 없다면서 불법적이고 무모한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필리핀은 중국 공군 전투기가 전날 남중국해 상공에서 순찰 중이던 필리핀 공군기의 진로에서 위험한 기동을 하면서 순찰을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로미오 브라우너 필리핀군 총참모장은 성명에서 최근 필리핀 해역에서 해상 안보 작전을 수행하는 우리 요원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한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의 위험하고 도발적인 행동을 강하게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군 남부전구사령부는 그러나 필리핀이 중국의 영공을 불법적으로 침범했다고 주장하면서 필리핀의 자국군의 훈련을 방해한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VOA 뉴스 박영섭입니다.
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오는 11월 실시될 미국 대통령 선거 구도가 확정됐습니다. 북한이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발사대 250대를 전방에 배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이 새로운 대북제재 이행 감시 체제를 올해 안에 발족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김영규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미국 대통령 선거 대진표가 확정됐다는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5일 러닝메이트로 팀 월스 미네소타 주지사를 선택했습니다. 이로써 미국 대선 구도는 카멀라 해리스, 팀 월스 대 도널드 트럼프, 벤스로 확정됐습니다. 먼저 해리스 부통령이 왜 자신의 러닝메이트로 월스 미네소타 주지사를 선택했는지 그 배경부터 설명해 주시죠.
예, 대략 그 해리스 부통령의 설명과 미국 언론들의 보도를 살펴보면 그 세 가지 배경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해리스 부통령 자신이 여성이면서 흑인이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해리스 부통령으로서는 러닝메이트 지명에서 중요한 첫 번째 고려 요소가 바로 백인 남성입니다. 이 백인 남성은 백인이 주류인 미국의 인구 분포상으로 기본 요건에 해당된다는 것이고요. 또 민주당이 취약한 내륙주 출신인 월스 지명자를 통해서 해리스 부통령은 경합주인 미시간, 위스콘신 등에 대한 공약이 필요했다는 설명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앞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쇠락한 이른바 러스트벨트 출신인 J.D. 벤스 그 상원의원을 내세워서 내륙 지역의 중산층 이하 유권자 공약에 나선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이에 대한 대응 카드가 바로 월스 지명자라는 설명이고요. 두 번째로는 해리스 부통령이 자신과 같은 진보 성향 정치인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 월스 지명자는요, 낙태나 이민, 부자 증세, 총기 규제, 공교육 강화 이런 미국 내 주요 현안에서 해리스 부통령과 같은 진보 성향을 보여왔고요. 해리스 부통령은 이런 월스 주지사를 부통령 후보로 선정함으로써 정 부통령, 그동안에 보면은 정 부통령의 이념적 성향이 이제 약간 균형을 취하도록 한 사람이 진보적이면 한 사람은 중도라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균형을 맞추도록 했었는데 이번에는 두 사람 다 상당히 진보적인 성향의 그 말하자면 정치인이고요. 이거를 통해서 지지층을 좀 더 결집하고 또 트럼프 진영을 적극적으로 돌파하는 그런 공격형 인선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언론들은 풀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월스 지명자의 경력을 보면 상당히 대중 친화적인 소박한 이미지가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고등학교 교사, 그리고 풋볼 코치, 그 다음에 미국의 부통령 후보로는 사실상 처음으로 장교가 아닌 일반병 출신의 부통령 후보입니다. 월스 지명자는 주임 상사 출신이죠. 미국의 내셔널 가드에, 그리고 특히나 월스 지명자는 지명을 받기 전에 트럼프는 이상해라는 이런 발언으로 아주 화제를 모은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리스 부통령은 월스 지명자를 소개하면서 노동자 가정을 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윤 기자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최 기자, 그 밖에 우리가 월즈 주지사에 대해서 뭐 알아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네, 미국 민주당의 해리스 대통령 후보가 이제 부통령 후보로 지명한 티몰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올해 60살의 미국 정치인인데요.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미국 중서부를 대표하는 온건하고 그 서민적인 정치인입니다. 원래 미국의 네브라스카 시골 마을 출신으로 어렸을 적에 그 농사를 짓다가 17살에 육군 방위군에 입대해서 24년간 복무를 했고요. 참고로 그의 아버지가 한국전에 참전한 참전 용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교사, 또 미식 축구 코치 생활을 했고요. 또 1989년에는 중국에 가서 1년간 영어 등을 가리킨 경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 정계에 입문해서 12년간 연방 하원의원을 지냈고요. 2019년에 미네소타 주지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월즈 후보가 그 전국적으로 지명도를 얻은 것은 지난달 한 방송 인터뷰였는데요. 당시 월츠는 공화당의 그 트럼프와 벤스 후보에 대해 이 사람들이 이상하단 사람들이다, 기괴한 사람들이다, 영어로 위어드라는 표현을 써서 주목을 받았고요. 이것이 그 전국적으로 퍼지면서 이제 주목을 받았고요. 제가 그 흥미롭게 본 것은 그 뉴욕타임즈 신문이 그 해리스 부통령이 왜 월츠를 그 자신의 러닝메이트로 선택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쓴 기사였는데요. 해리스 부통령은 그 부통령 후보로 최종적으로 세 명을 선택을 해서 인터뷰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두 후보는 해리스 부통령에게 물어본 것이 내가 만일 부통령이 된다면 나는 어떤 권한을 가지며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렇게 꼬치꼬치 물었는데 월츠는 그런 것이 아니고 팀을 위해선 무엇이든지 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내가 도움이 안 된다면 날 뽑지 마라 이런 입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인품, 서민적인 인품에 그 반해서 해리스 대통령 후보가 월츠를 뽑았다 이런 보도를 봤는데요. 한마디로 월츠가 사람으로 치면 상당히 진국인 그런 사람이다 이런 보도를 보고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네. 해리스 부통령과 월즈 부통령 후보 지명자가 6일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있는 템플대학교에서 함께 유세를 벌였는데요. 이 자리에서 월즈 부통령 후보 지명자는 트럼프를 맹공격했습니다. 여기서 월즈 부통령 후보 지명자의 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First of all, he doesn't know the first thing about service. He doesn't have time for it because he's too busy serving himself. Again and again and again.
월스 부통령 후보 지명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봉사에 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자신을 돌보는데 너무 바빠서 그럴 시간이 없다며 트럼프는 계속 본인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경제를 약하게 하고 법을 조롱하며 혼란과 분열의 씨를 뿌린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월스 주지사를 러닝메이트로 결정한 데 대해서 윤 기자, 트럼프는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월스 주지사가 그 부통령 지명자로 발표된 날 자신의 그 소셜 미디어죠, 트루스 소셜에 올린 짤막한 글이 있습니다. Thank you라고 썼거든요. 고맙다 이렇게 쓴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들은 진보 성향인 월스 주지사가 민주당 부통령 후보로 지명된 데 대해서 자신의 선거 전략상 유리한 일이라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또 폭스 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극단적인 좌파인 월스를 고른 건 충격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스 지명자를 극단적 좌파로 그렇게 평가를 하면서 민주당의 정부통령 후보 두 사람은 공산주의자 조합이다라고 이렇게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월스 지명으로 자신의 승리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사실 여부하고는 관계없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두 사람의 말하자면 진보적인 여러 가지 기록들을 공격의 소재로 삼겠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올해 전반기 내내 조 바이든 대통령 때문에 노심초사하던 민주당은 활기를 되찾은 것 같은데, 최 기자, 여론은 지금 어떻습니까?
네, 미국 민주당이 그 대통령 후보로 노쇠한 바이든 대통령 대신 젊고 또 여성인 카멀라 해리스로 후보를 바꾼 것이 지난 7월 21일인데요. 이를 계기로 미국의 대선 판도가 조금씩 변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여론조사를 좀 근거로 말씀을 드리면요. 지난 7월 18일 그 CBS 방송이 전국적인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당시만 해도 트럼프가 52%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47%로 5% 포인트 그 격차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만 해도 트럼프가 이기고 있었다 그런 얘기인데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 대선 후보가 바이든에서 해리스로 바뀐 다음에 최근이죠. 그 8월 2일 실시된 그 여론조사를 보면 해리스가 42%, 트럼프가 37%로 전세가 역전이 됐습니다. 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경합주, 주가 그 선거 경향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주가 있는데요. 이것이 그 미국 대선의 열쇠를 쥔 상당히 중요한 변수인데요. 총 7개가 있습니다. 7개 경합주에서는 해리스 50% 그리고 트럼프 48%로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해리스가 이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없지만 드리긴 힘들지만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그리고 이런 추세가 어떻게 될지 상당히 주목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제 미국 대선이 3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정치 일정이 남아 있을까요?
예, 몇 가지 이제 중요한 그 변수들이 있다라고 할까요? 그렇게 돼 있는데요. 일단 3개월 남은 기간 동안에 9월 10일 날 ABC 방송 주간으로 대통령 후보 토론회가 있습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ABC 주간 후보 토론 말고도 Fox 뉴스 그리고 NBC 방송이 주관하는 각각 한 차례씩의 토론회를 더 가져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또 부통령 후보 간의 토론도 한 차례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전당대회가 또 예정돼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이제 굉장히 근소하게 경합하고 있는 두 후보 간의 지렛대를 움직일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될수 있다. 이렇게 미국 언론들은 보고 있고요. 크다란 큰 이슈로는 지금 이제 미국의 경기 침체 여부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주식 시장이라든지, 이런 고용 시장이라든지, 이런 그 지표들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여부가 이제 대선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아울러서 중동 사태가 어떻게 또 전개되는지 여부도 이번 대선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수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사실 우리가 알수 없는 것은 미국의 대선에서는 전문가들은 항상 October Surprise라는 것을 주목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투표일을 바로 얼마 앞두고 10월 달에 뭔가 예상치 못했던 일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인데요. 이런 사안들을 놓고 보면 지금 두 후보 간에 그 나타나고 있는 굉장히 미세한 지지율 격차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크게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북한이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대거 전방에 배치한다고 발표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4일 평양에서 전술탄도미사일 발사대 인계 인수식에서 이같이 밝혔는데 이번 미사일 발사대 배치 성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두 가지를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국을 겨냥한 핵 위협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점, 이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김정은 위원장은 그 참석한 행사에서 국경 제1선 부대들의 이동식 전술 탄도미사일 발사대 250대를 인도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렇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전 배치가 사실이라면 이 대규모 발사가 가능한 전술 핵을 말하자면 비무장지대 인근에 배치해서 운용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한국 당국은 북한의 전술 핵 개발 여부에 대해서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북한이 전술 핵을 통해서 주요 표적으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을 말하자면 상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통상 사거리가 300에서 1000km 사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한국군 당국의 평가로는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은 사거리가 100km를 조금 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말씀드린 대로 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이 이 전술 핵에 집중적인 표적이 되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한국군 당국은 북한의 전술 탄도미사일 발사대 배치 소식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는데요. 여기서 5일 이성준 한국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의 언급한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한미 정보 당국은 북한군의 무기 개발 동향을 지속 추적 감시하고 있고, 북한이 공개 보도한 무기 체계에 대해서 그 성능과 전력화 여부에 대해서는 추적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미사일 방어망, 킬체인 등을 갖추고 있는데, 북한이 미사일을 한꺼번에 다량으로 쏘면 이를 막을 수 있을까요?
이게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한국은 상당히 그 촘촘한 미사일 방어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선 탐지 단계에서 그 정찰 위성 이런 게 있고요. 또 비행기, 정찰 그 비행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24시간 감시하고 있다가 어떤 발사, 미사일 도발 이런 것이 오면 이것을 탐지하고 있다가 요격하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문제는 이제 북한이 요번에 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250개입니다. 발사관만. 그런데 하나의 발사관에 4개의 그 발사관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하면은 1,000개의 미사일을 한꺼번에 이제 쏘겠다. 한국을 향해 발사하겠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요. 한국이 미사일 방어망을 잘 갖추고 있고 요격망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단거리 미사일을 수백 많게는 1,000발까지 한꺼번에 쏜다면은 상당히 막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북한이 이만한 발사관과 미사일을 배치할지, 또 한국이 여기에 대응해서 어떻게 대응해서 조치를 취할지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미국과 한국 전문가들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대를 어떻게 보고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예, 사실 앞서도 한국 정부의 평가를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이 북한이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에 그 말하자면 장착해서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을 금방 생산할 수 있는 여부에 대해서도 사실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미사일 발사대를 통해서 북한이 이제 전술 핵을 발사한다라고 하는 평가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실제로 전술 핵을 이렇게 대규모로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사실 의아해야 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방금 최 기자가 설명을 드린 대로 이 북한의 이런 250대에 달하는 미사일 발사대가 이 전방 부대에 배치돼서 이것이 이제 북한이 이제 미사일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장사장포를 비무장지대 인근에 집중 배치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 미사일과 함께 장사정포, 이런 다연발 로켓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발사할 경우에 이런 것들은 한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압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꺼번에 발사할 경우. 그렇기
네.
때문에 미국의 한 전문가는 이 정도 규모의 미사일이나 포격을 가한다면 한꺼번에 이거는 정확도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한국에는 그 타격이 될 것이고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에서도 미사일 방어망의 강화 이런 문제가 현실로 대두될 수 있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네. 김 위원장이 연설에서 대화도 대결도 우리의 선택으로 될수 있지만 우리가 보다 철저히 준비되어 있어야 할 것은 대결이라는 것이 30여 년간의 미국과의 관계를 통한 총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과거에 그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가끔 그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어떨 때는 이제 주로 대화를 얘기한 적도 있었고, 또 어떨 때는 대화는 필요 없고 이제 대결만 한다 그런 적도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 연설에서 말씀하신 대로 대화와 대결 다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특히 그 대결을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뭐 특별한 뜻은 아니고요. 지난 몇 년간 그 북한이 그 주력한 것이 한국을 핵인질로 잡겠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을 확실하게 자신들의 핵공격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다 갖춰놓고, 이를 무기로 해서 미국과 협상을 하든가 대화를 하든가 해서 어떤 반대급부를 받아내겠다 이런 것인데요. 요번에도 이제 그 핵발사 그 발사대를 그 인수인계하면서 이 같은 언급을 한 것은 역시 그 같은 전술의 그 연장선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장차 대화를 할때 하더라도 그를 위해서는 한국을 핵인질로 확실히 잡아놓는 것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많은 발사대를 전방에 배치해 놓고 한국을 핵인질로 잡아놓고 협상을 할때 하겠다 이런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 것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네. 한국과 미국은 얼마 전에 핵과 재래식 통합 도상 연습을 했는데, 김 위원장도 이를 언급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미국과 한국의 통합 도상 연습이라는 것은 사실 두 나라가 합의한 확장 억제 강화 조치의 일환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김 위원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미국의 추종 국가들도 이제는 미국의 핵을 공유하는 위험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강력한 힘의 구축으로 담보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평화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도상 연습을 자신들의 핵무장의 정당화 논리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하자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 재래식 부대와 결합해서 이러한 그핵 준비, 핵 억제력으로서 상당한 말하자면 국방력을 강화할 명분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네. 이번 미사일 발사대 인수인계식은 압록강 유역에서 대규모 수해가 발생한 가운데 진행이 됐는데, 국가 재난 상황에서 이례적인 일 아닌가요?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게 저 북한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방송을 보면요, 말씀하신 대로 4일날 그 미사일 발사대 인수인계식이 이제 4일날 있었고요. 이어서 5일날은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그 압록강 유역에 가서 보트를 타고 그 수해 현장을 시찰하는 그런 그 모습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상당히 이상한 것이죠. 인수인계식 이건 좀 늦게 해도 되는 것인데, 바로 다음 날그 압록강 수해 현장을 가서 한 것을 보면은, 아마 이것은 그 북한 주민들의 그 일반 여론을 그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수해는 벌써 그 지난달 말에 발생을 해서 바로 사실 수해 현장을 달려가야 되는 것인데, 그게 아니고 4일날 인수인계식을 가졌고, 5일날은 그 압록강 수해 현장을 달려갔으니까요. 김정은 위원장이 아마 이 같은 그 내부에 북한 주민들의 그 나쁜 민심을 그 의식을 해서 4일날 인수인계식을 하고 바로 압록강 수해 현장을 달려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외부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한편 김 위원장은 또 다른 자리에서 모략 선전에 집착하는 서울 것들의 음흉한 목적은 뻔하다며 적은 변할 수 없는 적이라고 말했는데, 윤 기자, 이 수혜 지원 제의를 거부한 것으로 봐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김 위원장은 한국 측의 수해 지원 제의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 언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처음부터 지난주 이 시간에도 우리가 얘기를 좀 했었는데, 한국 정부의 수해 지원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서 북한이 받을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렇게 전망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대로 김 위원장은 이 제의에 대해서는, 한국 측의 제의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 언급도 없이 사실상 그야말로 무시하고 거부한 것이고요. 반면에 러시아의 지원 제안에 대해서는 상황을 봐서 지금은 괜찮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협조를 요청하겠다. 이런 정도로 상당히 다른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도 평양 주재 중국 대사가 이 북한에 대한 수혜 지원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어떻게 반응을 보일지도 궁금한 부분입니다.
네. 최 기자, 공개된 사진을 보면 북한 압록강 주변 수해 상황이 심각한 것 같은데, 북한이 자체적으로 복구할 수 있을까요?
뭐알수 없습니다만은 지금까지 그 공개된 사진, 그 보고 이런 내용을 보면 상당히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그 밝힌 자료를 보면은 농경지가 약 400제곱킬로미터, 그리고 산림집 16,000세대가 파괴되고, 농경지, 기타 뭐 교량 시설 이런 것이 파괴가 많이 됐는데요. 북한은 아마 그 청년 돌격대 이런 것을 아마 수해 현장에 보내서 이것을 복구하려는 모양인데, 일반적인 작은 복구 이런 거는 돌격대를 동원해서 할수 있지만, 파괴된 그 산림집이 16,000세대면은 이걸 복구하려면은 상당한 그 물자, 시멘트, 철근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되는데, 돌격대만 덜렁 보내서는 이게 굉장히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처리를 할지, 아마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김정은 위원장이 본인의 체면을 의식을 해서 외부의 물자를 받지 않는 것 같은데, 그렇게 물자를 받지 않고도 수해 복구가 가능한지 외부에서는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가 대북 제재 이행을 감시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 감시 체제를 올해 안에 발족하기로 했습니다.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조굴의 한국 외교부 외교정보전략본부장,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등세 나라 북핵 대표들은 7일 유선 협의를 갖고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을 대체할 메커니즘의 설립과 연내 발족에 합의했습니다. 윤 기자, 먼저 대북제재 감시 기구가 왜 필요한지 그 배경부터 설명해 주시죠.
예,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사나 전문가 패널은 지난 4월에 이제 임기 연장안이 거부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활동이 종료됐고요. 러시아가 이제 상임이사국으로서 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것이었죠. 대북제재 이행 감시기구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에 왜 필요했는지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제재를 통해서 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투입되는 자금줄을 차단하고요. 또 개발과 핵개발, 미사일 개발과 군수용으로 사용되는 원유 등 전략 물자, 그리고 또 정권 유지 용도로도 사용되는 사치품에 북한 내 반입을 막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자금줄 차단 외에 북한 정권 자체를 압박한다는 그런 목표도 있었는데요. 이런 압박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이 제재 위반에 대해서 조사하고 이것을 그 외부에 알리는 감시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 미국과 한국, 일본의 말하자면 입장이고요. 바로 그래서 새로운 메커니즘을 설립하기로 이렇게 합의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3국 대표들의 그 말하자면 합의 내용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를 넘어서 이 국제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적 군사 협력에 대해서도 세 나라가 단호하고 단합된 대북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뜻을 모았다는 건데요. 북한의 제재 그 말하자면 위반에 대해서 좀더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은 없더라도 이세 나라가 공동으로 말하자면 공조 국가들을 최대한 많이 이끌어내서 감시 활동을 예전처럼 철저하게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최 기자, 미한일 3국이 새 감시 체제를 주도는 하겠지만 다른 나라들의 참여를 최대한 끌어내려고 하겠군요.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대북 제재 감시 기구가 이제 유엔 안보리 내에 있으면 국제적으로 일단 권위가 있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안보리 밖에서 이제 새로 만든 거기 때문에 가급적 그 많은 국가를 참여시켜서 안보리에 있는 것만은 못하지만 권위를 좀 높여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미한일 세 나라는 이제 당연히 참가를 하는 거고요. 또 유럽의 그 나토 국가들도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중동, 아프리카, 동유럽 국가, 이른바 언론에서 글로벌 사우스라 국가라고 부르는 국가의 참여는 좀 참여하더라도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북한의 대외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98%인데 중국이 새로운 제재 감시 기구에 과연 참여할까요?
중국이 참여할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은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이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98%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얘기는 사실 중국이 감시기구에 참여하거나 대북제재 이행을 적극적으로 실행하지 않으면은 대북제재 자체가 사실 별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바로 이 대북제재의 한계가 그동안에 지적돼 왔던 것이 바로 중국의 소극적인 태도였습니다. 중국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결의 이행에도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중심이 돼서 한국, 일본과 함께 주도적으로 그 신설하려고 하는 감시기구에 참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중국의 입장은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거나 해제하고 북핵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바로 이러한 입장을 근거로 해서 러시아가 대북제재위원회에서 하나 전문가 패널에 임기를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때 중국은 기권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작년부터 이달 4일까지 12,000개 이상의 무기와 탄약을 실은 컨테이너를 러시아에 보냈다고 신원식 한국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어떤 무기를 보내는 걸까요?
네, 신원식 한국 국방장관이 8일 그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를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지난해 여름부터 러시아에 북한이 12,000여 개의 그 컨테이너를 보냈다고 얘기했습니다. 주로 아마 그 탄약을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152mm 탄약을 기준으로 할 적에 약 560만 발을 그 러시아에 보냈다. 이렇게 그 신원식 장관은 얘기했고요. 이 밖에도 그 탄약 그 서너 가지 종류와 단거리 미사일 수십 발을 제공을 했다. 이렇게 신원식 장관은 밝혔습니다.
네. 윤 기자, 북한은 러시아에 무기와 탄약을 보내고 반대급부로 무엇을 받는 걸까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신원식 장관이 앞서서 이제 언급한 것이 있는데요. 가장 큰 비율로 받는 것이 이제 경제적인 지원, 그 내용은 식량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고요. 또 미국이나 한국 정부에서는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ICBM이죠. 그리고 핵무기, 대공무기, 레이더, 탱크, 전투기와 관련한 기술 이전을 바라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기술이나 장비 이런 것들이 북한으로 들어가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고요. 물론 북한과 러시아는 이 무기 거래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최 기자, 지금 윤 기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북한이 기술 이전을 원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있는데,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 핵무기, 뭐 탱크, 전투기, 뭐 다양한 기술들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뭐 분석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네, 북한이 그 러시아로부터 그 ICBM, 레이더, 항공, 또 전투기, 탱크 이런 기술을 이전을 받고 싶어 한다는 건뭐 이미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주목되는 대목인데요. 신원식 장관은 이번 그 인터뷰에서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북로 거래 관련해서 자신은 그 ICBM, 레이더, 탱크 전투기 기술 이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본인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하고 있다, 이런 얘기만 했고요. 실제로 그 러시아가 북한에 이런 기술을 줬는지, 또는 무기를 줬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신 장관은 지난 5월에 러시아가 북한의 정찰 위성을 발사하는데 도움을 줬지만 실패했다 이런 얘기는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래식 무기 그러니까 첨단 기술을 필요한 첨단 기술 탱크나 전투기를 만드는 기술 이전을 러시아가 했는지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주목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네. 윤 기자, 신 장관의 발언 중에서도 흥미로웠던 것이 북한 젊은이들이 BTS, 그러니까 방탄소년단 춤을 따라하는 게 유행이라죠?
예, 아주 매우 흥미있는 그런 발언인데요. 신 장관의 발언은 북한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말씀하신 대로 BTS, 이 방탄소년단의 소년단의 춤을 따라하는 유행이 있고 그래서 북한 당국이 이 BTS의 인기를 차단하려고 부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른바 한국의 그 한류 문화, 그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 그리고 음악 이런 것들은 사실 전 세계 젊은이들 사이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고요. 그래서 북한에서도 이것이 상당한 주민들 사이에서 관심이 높고 또 이런 것들을 듣고 보기 위해서 USB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반입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언론 매체들이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한류를 차단하는 것은 바로 북한이 이제 말하자면 외래 문화를 차단하겠다는 그런 명분으로 굉장히 단속에 부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나 사실 이러한 그 변화를 이 어느 정도 북한이 차단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인 그런 그 견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유입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막는 데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죠.
네. 그런데 최 기자, 현재 진행 중인 파리 올림픽에서 대북 제재 위반 문제가 불거졌다고 하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네, 지금 저희가 여러 번 보도해 드렸습니다만은 지금이 파리 올림픽 기간 중인데요. 올림픽이 개막된 처음에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이번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 전원에게 올림픽의 공식 후원사인 한국 삼성전자의 최신 스마트폰을 전원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RFA 자유아시아 방송이 한 가지 이제 보도한 것이 만일 북한 선수에게 삼성 스마트폰을 줬으면은 이것이 유엔 안보리 2397호 위반이다 이러고 보도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엔 안보리 2397호는 전자기기 이런 것이 북한에 흘러들어가는 것을 제재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스마트폰을 줘선 안 된다 그런 입장이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 같은 언론 보도가 있자 IOC 국제올림픽위원회가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딱 한 줄짜리 성명인데요.
네.
북한 선수단은 삼성폰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공식 부인을 했기 때문에요. 이 문제는 이로써 일단락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오늘은 미국 대통령 선거 구도가 확정됐다는 소식과 함께 북한이 전술탄도미사일 발사대를 전방에 배치하겠다고 밝힌 내용, 그리고 미국과 한국, 일본이 새로운 대북제재 감시체제를 발족하기로 합의한 배경과 그 의미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연기 기자, 진행의 김연교였습니다. 뉴스포커스를 마칩니다.
한국 서울에 북한에서 월림학을 공부했던 탈북민 최정원 씨가 살고 있습니다. 한국 대학에서 조경학을 공부했고요. 조경회사도 차렸습니다.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보기. 오늘은 조경회사 사장님 최정원 씨의 이야기입니다. 서울에서 동혜원 기자입니다.
제가 기획하고 있는 저희 조경 사무실이에요. 깔끔하게 앞마당은 조경으로 마무리를 했고 저는 이 공간에서 저희 직원들이랑 조경 쪽 일을 하고 싶은 게 제 꿈이에요.
탈북민 최정원 대표가 사무실 한쪽에 붙여져 있는 한 조감도를 설명합니다.
회색 콘크리트로 된 사무실이 아니라 주택처럼 편안한 집 같은 사무실을 꿈꾸며 꿈의 조감도를 미리 그려봤다는데요. 한국에 정착한 지 20년 정도 됐다는 최 대표. 북한에서부터 자연을 사랑하고 조경학에 관심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북한에 있을 때도 조경학을 전공했었고 근데 거기는 아무래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1년 정도 공부하다가 휴학을 한 상태에서 한국에 오게 됐고 또 한국에 와서 그 전공을 살리게 된 거죠. 졸업까지 마치고 제가 전공한 분야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그때부터 이쪽에 관심이 있었고 북한은 조경학이라고 안 해요. 원예, 조경, 살림 이 세 개를 합쳐서 월림학과라고 하거든요. 이 월림학과를 전공했었고 고등학교 때부터 나무나 꽃을 좋아하다 보니까 좀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봄이 돼서 나무에 새싹이 나오면 연두빛깔 색이 나오잖아요. 밤색이나 검은색의 그 줄기에서 연두빛이 조금 물들어 있는 그게 아직도 예쁘거든요. 저는 꼬맹이 때나 지금이나 자연을 진짜 아직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 대표는 큰 고민 없이 한국에서의 전공을 쉽게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30살의 나이로 대학교 신입생이 되어 이 조경학을 공부했는데요.
북쪽에서 한 공부는 1학년밖에 안 다녔기 때문에 그 지식은 너무나도 보잘것없다고 생각했었고 또 한국에서의 학과들이 세분화되어 있다 보니 저는 그 중에서 조경학을 선택했었고 많이 다르죠. 학과 자체도 세 개를 합쳐서 한 학과를 배우는 거랑 세부적으로 나눠갖고 조경학과를 전문적으로 배우는 거랑은 차이가 분명히 있고 저는 11학번이거든요. 제 나이에 비해서는 좀 더 젊은 친구들하고 공부를 했고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함께 공부했던 대학교 동기, 동생들이 지금도 큰 힘이 되어주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친구들하고 거의 10년 차이였잖아요. 근데 너무 고마웠던 게 그때 만났던 친구들 아직도 연락을 하고 지금도 언니, 누나 하면서 연계를 하고 있고 그 친구들한테 진짜 고맙다는 얘기는 하고 싶어요. 제가 북쪽에서 온 걸 알면서도 혹시라도 내가 뒤처진다 해야 되나요? 그럴 때도 잘 도와줬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오면 제일 먼저 느끼는 게 편견이잖아요. 근데 그거 없이 그냥 동네 누나처럼, 언니처럼 예, 그게 너무 고마웠었고 지금도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보고 제일 고마운 게 제가 컴퓨터는 아무래도 여기 와서 배우다 보니 서툰데 원격이란 게 있잖아요. 영수야 이거 좀 도와줘 뭐 에이 누나 하고 도와주는 그런 친구들 아직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대학교를 졸업한 최 대표는 자기 힘으로 조경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먼저 조경 관련 회사에서 경험을 쌓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변 사람들의 우려가 있었다고 했지만 최 대표는 대학교에서의 배움과 경험을 밑거름 삼아 자기 회사를 꾸렸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맨땅에 헤딩한다는 말이 맞았던 것 같아요. 자금력도 부족했고 경험치도 부족했던 상황에서 그냥 진짜 두 주먹만 가지고 시작했었고 열악한 환경에서 이제 전문적으로 제가 하기 시작한 건 한 3년? 그래도 제가 일하는 것을 모두 예쁘게 봐주시고 하나하나 일들을 하다 보면 또 자부심도 느끼고 조금 무모한 도전이지 않았나 싶긴 해요.
그렇게 2019년 회사를 설립하고 2021년 4월에 법인 등록을 했습니다.
아직은 매출은 적지만 그래도 나름 조경회사 선배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재밌게 일하고 있어요. 대부분 일반인들은 조경이라 하면 나무를 심어서 파세요? 하는 질문들이 진짜 많아요. 거의 80, 90%가 네, 조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연을 설계한다고 해야 될까요? 우리 주변의 환경을 조경 설계부터 조경 시공까지 그 과정은 여러 단계들이 있지만은 대부분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회사를 본격적으로 운영한 지 이제 3년째인 최 대표는 주변의 도움을 받아 함께 협업하는 일을 통해 경험을 쌓아가고 있다고 전했고요. 현재 최 대표와 함께 정직원으로 일하는 직원은 3명이라고 합니다.
민간 사업도 있지만 지자체나 또 지인들, 선후배님들, 의뢰들이 많이 들어와서 같이 협업하는 일들이 많아요. 제가 오히려 도움을 받는 입장이고요. 지금 현재는 견적서 하나라도 설계 선 하나 긋는 것도 선배님들한테 여쭤보고 그렇게 제가 도움을 받는 입장이고 선배님들이 많이 도와주죠. 저는 거기에서 하나하나 경력을 지금 쌓아가는 과정이고요. 우리가 적용 공모전 같은 데 보면 적용 설계, 디자인 이런 부분들이 분명 있잖아요. 공모전 사업이라던가 설계 같은 거는 이미 지자체에서 나오는 것들 설계들이 뽑아져 있어요. 거기에 맞게 식재 공사를 한다던가 소나무 식재 같은 거 그런 거를 하게 되고 저도 안전화, 안전모는 기본으로 작용을 하고 현장에 투입이 되는 거죠.
또한 최 대표는 한 기업의 대표로서 더욱 신경 쓰는 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적용을 시공하는 부분들은 제가 배우면 되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제가 여기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다 보니 똑같이 공부를 하더라도 내가 진짜 잘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좀 신경 쓰게 되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많이 신경 쓰게 되죠. 이게 사람을 대상해야 되는 또 부분도 있잖아요. 분명 제가 대표이다 보니 나무 하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근데 이게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 경력이 쌓여도 이 부분은 제가 가져가야 될 숙제가 아닐까. 아마 남쪽 출신의 저와 같은 위치에 있는 분들도 똑같은 고민들은 분명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분들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해야 되죠. 말투라던가 억양이라던가 내가 쓰는 단어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용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시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3월에서 5월 그리고 9월에서 11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성수기에는 공모사업을 진행한다든가 취약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는데요.
저희 지역에 북한이탈 주민으로 된 비영리단체가 있고요. 북한이탈 주민들이 남한에 와서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마움이라든가 우리도 손 맞잡고 같이 봉사를 하는 그런 즐거움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취약계층들 쪽으로 많이 우리가 봉사를 하게 되는 것 같고 예를 들면 사회복지단체 같은데 급식 나눔이라던가 설거지를 하나라도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조경 쪽을 전공했기 때문에 환경 쪽을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활동할 때는 환경 캠페인 같은 운동을 많이 했어요. 쓰레기 줍기라던가 뭐 나무 심기라던가 저는 식목일이면 나무 심기 자원봉사도 저는 매해마다 하고 있고 환경 쪽이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나무들이 꽃피는 시기라던가 이런 환경 규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걸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게 최 대표는 남북이 왕래할 수 있는 그날이 되면 꼭 하고 싶은 게 있다고 전했는데요. 바로 통일묘목 나눔 행사입니다.
하겠다고 계획했던 것이 식목일이면 저희들이 나무를 많이 심잖아요. 식목일이 된다면 남한하고 북한이 나무를 서로 주고받는 통일묘목 나눔 행사를 진짜 한번 꼭 해보고 싶어요. 북한이 민둥산도 많다고 그러고 저는 거기서 살아봤기 때문에 거기에는 남쪽이랑은 수종들이 조금 차이들이 있어요. 따뜻한 지역과 추운 지역에서 20살 때까지 있었으니까 어떤 나무들이 있었고 어떤 꽃들이 있는지 기억은 되지만은 제가 여기에서 이제는 북한에서 산 시간보다 여기서 산 시간이 더 길거든요. 남쪽에서 재배되고 있고 유통되는 그 예쁜 나무들 북한에서도 봤으면 하는 바람 참 너무 예쁜 나무들도 많고 그런 것 같아요.
예쁜 나무와 식물 가운데서도 진달래과의 철쭉 특히나 산철쭉을 북한에 더 많이 유통하고 싶다고 말했고요. 끝으로 조경회사의 대표로서 최 대표의 바람도 들어봤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열심히 산다고들 하잖아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사는 건 참 자랑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거기에 한 일원으로 저도 열심히 산다고는 했는데 저보다 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대표의 자리에서 하다 보니 12시까지 일하는 거는 수도 없이 많고 나름 열심히 산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큰 목표는 지금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그리고 좀 더 많은 경험을 쌓아서 어떠한 적용회사는 믿을 만한 회사다? 아 저기에 맡기면 진짜 일 잘하더라. 지금 현재 목표는 그거인 것 같아요.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뷰의 마감 뉴스입니다. 이스라엘군이 11일째 가자지구 남부에 추가 대피 명령을 내렸다고 현지 보건당국이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전날 가자 북부 가자시티의 한 학교 건물을 공격했습니다. 가자 보건당국은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팔레스타인 주민 약 100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군은 하마스와 이슬라믹 지하드 테러리스트 최소한 19명이 제거됐다면서 가자 당국이 사망자 수치를 과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와 다른 무장 세력들이 민간인들 사이에 숨어서 주거 지역에서 공격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번 대피 명령은 가자 제2의 도시인 칸 유니스 지역과 이스라엘이 선언한 인도주의 구역 일부도 포함됩니다. 볼로디미르 젤란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0일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본토 크루스크에서 공세를 펼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인정했습니다. 젤란스키 대통령은 이날 저녁 정례 연설에서 오늘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총사령관이 전선의 상황과 침략자의 영토로 전쟁을 밀어내기 위한 우리의 행동에 관해 보고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는 정의를 회복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며 침략자에게 필요한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동안 러시아 본토 공격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6일 북동부 수미주와 맞닿아 있는 러시아 크루스크주로 진격해서 6일째 교전을 이어갔습니다. 러시아는 크루스크 지역의 주민 약 7만 6천 명이 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선거 캠프가 10일 일부 내부 통신이 해킹됐다면서 이란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선거 캠프는 직접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않은 채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이란 사이에 과거 적대 행위를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캠프의 성명은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지난 7월에 익명의 출처로부터 트럼프 캠프 내부에서 나온 걸로 보이는 문서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받기 시작했다고 밝힌 직후에 나왔습니다. 스티브 청 트럼프 선거 캠프 대변인은 성명에서 이들 문서는 미국의 적대적인 소식통이 불법적으로 입수한 것으로서 2024년 선거에 개입하고 우리의 민주적인 절차에 혼동을 일으키려는 의도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10일 11월 대선에서 승리하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연준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앞서 지난 8일 미국의 대통령은 연준 결정의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고 말한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견해와 대조를 이루는 것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기자들에게 연준은 독립적인 기관이며 대통령으로서 나는 연준이 하는 결정에 절대로 개입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선거 유세 다음 장소인 네바다주 라스베가스로 향하기 전에 행한 연설에서 다음 주에 물가를 낮추고 경제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정책 공약을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이 11일 중국 공군의 행동은 정당할 수 없으며 불법적이고 무모한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필리핀은 중국 공군 전투기가 전날 남중국해 상공에서 순찰 중이던 필리핀 공군기의 진로에서 위험한 기동을 하면서 순찰을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로미오 브라우너 필리핀군 참모총장은 성명에서 이날 오전에 남중국해 스카버러 암초 상공에서 일상적인 해상 순찰을 수행하던 필리핀 공군 소형 수송기를 중국 공군 전투기 두 대가 방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필리핀 해역에서 해상 안보 작전을 수행하는 우리 요원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한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의 위험하고 도발적인 행동을 강하게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중국이 바다와 하늘 모두에서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군 남부 전구사령부는 필리핀이 중국의 영공을 불법적으로 침범했다면서 필리핀이 자국군의 훈련을 방해했다고 일축했습니다. 끝으로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입니다. 북한 내일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비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후에는 황해도, 함경남도에 소나기 소식도 있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1도에서 27도, 낮 최고 기온은 29도에서 35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박영서였습니다. 이상으로 8월 11일 일요일 VOA 저녁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